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 주님의 따뜻하신 품을 기억하며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세임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가장 좋은 날,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숩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삿부대와 요사바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야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여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모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요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명품 시계와 일반 시계의 차이는 외형적인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명품 시계일수록 한치의 오차가 없는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비결은 바로 내부의 가공 구조와 정교한 조립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미세하고 정교한 톱니바퀴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정교하게 시계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는 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공동체는 이런 거룩한 팀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룬 52일의 성벽 재건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마치 명품 시계가 하나의 거룩한 팀워크를 이루면서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서로 물리고 엮이면서 그리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마치 씨줄과 날줄처럼 엮여가면서 그렇게 공동체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 재건 후에 1차 프론티어들이 어쩌면 불안정하고 위험한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아주 영적인 구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다시 영적인 온기가 다시 돋아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뒤에 유다의 용사들과 베냐민 자손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대제사장들 그리고 족장과 큰 용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 총 2588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그 땅의 영적인 온기를 다시 뜨겁게 다시 올려놓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1차 프론티어와 2차 발론티어의 헌신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활기를 막 뜨기 시작한 거예요. 부흥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처럼 막 활기를 띄어가면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프론티어와 발론티어가 함께 시들과 날조처럼 엮여서 헌신해 갈 때에 공동체가 새롭게 활기를 띄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성경의 말씀은 레위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숩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삿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아멘. 여기서 스마야와 삿부대와 요사밧이라는 중요한 세 사람의 인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니 아마 레위인 중에서도 굉장히 주도적인 가문이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바깥 일이란 성전의 물품을 구입하고 또 조달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건물과 재산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역할이 바로 성전 바깥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성소, 성소, 뜰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성소는 제사장이, 그리고 뜰은 레위인이 활동하는 그런 활동 무대였습니다. 성전의 일은 이렇게 직분에 따라서 자신의 임무가 있고 자신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 만족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과 한계에 따라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면서 서로의 역할들을 감당하면 그런 아름다운 팀워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이탈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지키기보다는 상대방의 자리에 가 있고 싶을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고라 자손처럼 때로는 모세의 자리를 넘보기도 하고 성전의 바깥 일이 아닌 성전 안쪽의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바깥처럼 아웃사이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비주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류의 인생을 살고 싶고 인사이드에 있고 싶은 것이 어쩌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인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맡겨진 그 일에 감사하며 서 있을 때에 거룩한 팀워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을 신방하면서 굉장히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목회자가 병원 신방을 갈 때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신방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신실하게 병상을 지켜나가는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집사님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아등바등하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아등바등하면서 살았는데 목사님, 죽음의 기로 앞에 딱 서보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장수만 바뀌게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성공과 또 승진을 위해서 아등바등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세상을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인생이 굉장히 심플해지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무엇인가 붙잡고 또 높아지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게 맡겨주신 직분에 감사하고 내 위치의 한계와 임무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손에 쥐고 있는 퍼즐이 너무나 작아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저 귀퉁이 한 구석에 있는 아주 작은 퍼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주 작은 퍼즐 한 조각이 없으면 완성된 퍼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묵히 아웃사이드에 있든지 때로는 비주류처럼 인정받고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그저 내게 주어진 위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귀퉁이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와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셔서 너무나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 거룩한 팀워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17절부터는 예배와 관련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사벨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타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복음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입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삽과 여두둔은 다윗 시대의 성전의 그 찬양을 주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성가대의 대장이나 찬양 인도자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의 후손들인 마따냐와 박부갸가 성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로 따지면 찬양 인도자 혹은 성가대의 대장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감사하며 또 찬양하는 그 역할을 하는 찬양 인도자 성가대 대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와 또 성가대의 지휘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임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이 예배 인도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은 성전의 질서와 예배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성 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아멘. 여기서 성 문지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실 때 맞이하는 우리 주차팀, 그리고 예배당 앞에서 성도님들을 맞이하는 안내팀과 또 예배 진행팀이 바로 성 문지기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72명의 사람들이 성전 문지기로 사역을 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준 사역을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영적인 그런 기쁨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성전 문지기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의 궁정에서 하루를 살아가고 악인의 화려한 장막에서 함께 거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 맡겨진 사역을 기뻐하고 더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해와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해와 같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와 같은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분이 주시는 영화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비록 성전 문지기로 살아갔지만 그 직분이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도사님 또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또 순장님, 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역할을 맡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해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있지만 더 많은 것을 주셔서 더 많은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있는 것도 빼앗아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사하며 내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은 나머지 백성들과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아멘. 10분의 1의 자원자들 외에 나머지 백성들과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자기의 기업에 흩어져서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10분의 1의 그 자원자들을 굉장히 축복하고 굉장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머지 10분의 9의 사람들을 책망하고 비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0분의 1의 사람들 굉장히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이지만 나머지 10분의 9를 성경이 책망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원자들은 특별한 은혜와 선택을 받아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자기의 기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목회자가 될 수 없고 모두가 선교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성전 안에 인사이드에 사역을 할 수 없듯이 누군가는 아웃사이드에서 일을 해야 하고 누군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6일의 예배에 성공해야만 거룩한 주일의 예배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의 예배를 승리해야 세상의 6일의 예배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든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든지 모두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거룩한 팀워크를 이루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는 더 낮은 자리, 더 겸손한 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곳에서 섬겨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느리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느리님 사람이 누구입니까? 느리님 사람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브온 족속 혹은 가나안 부족들 중에 성전에 노예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느디님 사람들은 자신이 성전 노예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일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조상들이 준 기업도 없어서 오벨이라는 그 구릉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위해서 성전의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어쩌면 성전 문지기보다 더 겸손하게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섬겼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때로 마르다 신드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드러나 보이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서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을 맡기셨을까? 왜 목사님은 내게 이런 어려운 순원들과 멘티들을 맡기셨을까?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어려운 직장에 보내셔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나를 보내셔서 우리 자매님들은 독방 육아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우리 남편들은 우리 가정들을 챙기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월급 가져오지만 가족들의 인정받지도 못하고 자녀들의 사랑받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가 깊은 자, 신실한 자, 자기의 위치와 직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위치와 직분을 지키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기쁨이 무엇인지 섬기면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최전방에 최전선의 험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내 주님 전 연약하고 저는 참 힘이 없지만 지혜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가라시니 가보겠습니다. 주님, 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 교회를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우리 직장을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순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팀워크를 이루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성을 아주 견고하게 재건했습니다. 52일에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2일의 기적의 역사도 단 52초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처럼 52일의 기적적인 이 성벽도 단 52초 만에 무너지고 또 거룩한 팀워크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성경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작지만 아주 교활해서 꽃이 핀 동상과 같은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누구입니까? 우리 13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결탁하여 성전에 자기 방을 둘 정도로 악한 일을 한 도비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도비야와 같은 악한 여우가 공동체에 있을 때 거룩한 팀워크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기생적으로 자라나는 이단과 같은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의 영적 질서를 깨뜨리는 바로 우리의 원수 마귀, 그 마귀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우를 반드시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은 사자처럼 공포의 방법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우의 교활한 방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우의 교활한 방법을 깨닫고 여우를 잡고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여우의 방법에 빠지게 됩니까? 먼저 공로의식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공동체의 팀워크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1차 프론티어와 2차 발론티어의 초심과 진심은 진짜였어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 위한 그들의 마음은 진짜 순전하고 순결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변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로의식과 특권의식이 자라나면서부터 그의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치 무익한 종의 고백처럼 이 모든 일을 다 헌신하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여우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분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자들과 성 밖에 거하는 자들과 오벨에 거주하는 느디님 사람들이 분파를 형성해 나가면 팀워크가 깨지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분오열됐던 고린도 교회처럼 오늘 우리가 분파를 형성하게 될 때에 거룩한 팀워크가 깨지게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라 사람이 머리가 되면서 공동체가 분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머리, 우리의 진정한 왕, 우리의 진정한 리더는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우의 세 번째 유혹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처럼 남들의 직분과 남들의 위치와 남들의 믿음과 남들의 기도 응답이 더 커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시기와 질투는 자기 자신을 태우는 불과 같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공성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시기와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주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축복해 주는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한 팀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거룩한 한 팀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지상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에 따라서 감사함으로, 신실함으로,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거룩한 팀워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음을 믿으십시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거룩한 팀워크를 지키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팀워크를 깨뜨리는 분열의 사람입니까? 성령님 안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룩한 팀워크를 이루어 하나님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섬겨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싶고 우리의 위치를 견고히 하고 싶고 또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 싶을 때가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더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우리를 위해 저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묵묵히 도성 밖으로 나아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해 봅니다. 주님, 여우가 우리를 유혹하여서 우리 거룩한 팀워크를 깨뜨려 가려고 할 때에 성령의 분별력으로 주님 주신 용기와 담대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